하시고 자비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사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 충성되게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더욱 힘을 모아 주님의 귀한 일을 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학예수양의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더욱 어린 영혼을 위한 간절함으로 채워주시고 준비하는데 부족함 없고 또한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제사를 언제든지 온전히 할 수 없느니라. 오늘은 죄를 용서받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레위기 4장 그리고 16장의 말씀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이스라엘의 속죄 제사에 대해서 알게 된다. 두 번째, 구약의 속죄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속죄에 대한 그림자임을 알게 한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증을 갖는 어린이가 되게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제사법은 그림자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제사들을 행했고, 특히 1년에 한 차례씩 그 속죄일을 넣어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특히 속죄 제사 그리고 대속죄의 제사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공부와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속함을 받은 성도의 본분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들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가운데 숨은 진리를 탐구하지 않을 수 없다. 제사법에 대하여는 레위기에 잘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법을 그 제사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분류해 볼 수가 있겠는데, 목적에 따라서 다섯 가지의 제사법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번제. 이 다섯 가지의 제사는 오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화제, 무릎 펴고 드리는 제사, 거제, 높이 쳐들어서 드리는 제사, 요제, 재물을 앞뒤로 또는 좌우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전제, 포도주와 같은 그러한 재물을 부어서 쏟아서 드리는 제사에 대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 목적에 따라 다섯 가지의 제사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다섯 가지는 또한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겠고, 또한 의무제, 꼭 드려야만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자원제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있고, 의무제로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먼저 번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트 오퍼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희생제물을 제단 위에서 제단의 거룩한 불로 태워 희생제물 전부가 연기로 하늘에 올라감으로써 예비자의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짐을 상징하는 제사이다. 번제의 제물은 전소의 제물로도 불리고 있는데 그 특징은 전부 하나님께 드려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소라는 것은 완전히 태워진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물의 가죽은 제사장에게 주어졌습니다. 레위기 7장 8절 말씀,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번제의 제물은 때로 온전한 제물, 전부 드리는 희생 제물로 불려집니다. 이 전소의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레위기 1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물은 소, 양, 염소의 수컷으로 그 상태가 온전해야만 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 연락되어 속죄가 되고 또한 그는 이어서 제단 밖에서 제물을 잡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의 뒤에 뿌리고 그리고는 가죽을 벗기고 몇 부분으로 잘라 놓습니다. 희생 제물의 내장과 발 정강이는 물로 씻어 머리와 지방과 함께 전부 제단 위에서 불태웁니다. 희생 제물이 쓰일 경우는 산 비둘기 또는 집 비둘기가 사용되고 이때는 손을 얹거나 목을 따거나 하지 않고 머리를 비틀어 제단 위에 불을 사릅니다. 레위기 1장에서는 이 전소의 희생 제물을 고르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찾아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레위기 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히브리 단어가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의 뜻은 제물, 헌물, 예물. 윗물을 보겠습니다. 고르반은 카라고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에서 유래됐으며 가까이 가져오는 것, 즉 드려진 것,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가르친다. 이것은 희생으로 드려질 것이라는 의미에서나 또는 단순히 성소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신에게 바치는 제물, 헌물, 예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죠. 레위기 1장은 잠깐 잡아놓으시고 마가복음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기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이것은 고르반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라고 하면 그만이다. 백성들이 자기의 의무는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들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고르반이 번제의 예물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유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전소의 희생은 화제, 히브리어로 이세입니다. 로도 불리고 있다. 이 어원에 관해서는 그것이 불에 의해 살라지는 데서 그 이름을 얻은 것으로 여겨진다. 끝으로 희생제물은 그 성질상 여호와를 위한 향기로운 냄새로 불리고 있다. 이 의인적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번제는 공적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며 그 요지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하나님과의 이상적 관계의 유지 또는 날마다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 번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월 오프링입니다. 소제는 주로 피 없는 공유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이다. 원래는 단독으로 드린 농경적 제사이었는데 차츰 번제에 종속하는 제사가 되었다. 고운 가루로 전정을 만들어 드리거나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제에 소금과 유탕을 넣도록 하셨다. 레위기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재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운 가루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빙자에게는 소재가 속죄제로도 인정되었다. 그것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제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 대한 행위의 분별, 충성과 감사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삶이 변화되고 또 주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가며 또한 주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감사의 모습, 그것을 소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루가 다 갈아져야 하겠죠. 원래의 형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또한 그러한 것이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온전히 갈아지고 이제는 주님께 드리기에 합당할 만큼 갈아져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랑한 분량의 차기까지 자라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소제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룩을 제하라는 것은 죄를 제하라는 것이고 꿀을 제하라는 것은 인정과 윤락을 제하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져서 인정과 윤락에 빠져서 사는 것이 합당치 않음에 대한 교훈이라 하겠다. 소제를 드릴 때는 누룩과 꿀을 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은 죄와 구별된 삶이고 또한 이 세상과 또한 인정과 구별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라 죽었느냐. 갈라디아서 말씀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대략적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와 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정도,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룩과 뿌리 소재에는 합당하지 않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며 3페이지 보겠습니다. 또한 누룩이 부패하게 하는 것이라면 소금은 부패를 막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스도인의 범죄를 막고 성결케 지켜줄 수 있음에 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시편 119편 9절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합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삼갈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와 인정, 이것은 버리는 삶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패케됨을 막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peace offering.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평화와 친결을 위해 동물을 희생 제물로 드린 제사이다. 히브리어 셀렘이 사용되는데 이 단수형은 아모스 5장 2절에서만 사용되었고 86개나 복수형 셀라임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특히 번제와 함께 기록되어 있는 동물 희생의 제사로서 자원하는 제사로 그려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독의 제사로보다는 다른 제사와 함께 그려졌는데 나시렘의 제사의 경우가 그것이다. 번제는 재물의 전부를 제물로 사르는 반면 화목제는 재물의 일부만 제단물로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고 일부는 봉헌자에게 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것이 허용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번제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서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친교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대에 있어서 이 화목제는 국가적인 건축시에 들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77절 즉 오순절 또는 제사장의 선별식에 있어서 공적인 화목제가 드려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자신을 화목 제물로 바침으로써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는 화목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흐려져 생긴 거리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화목제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성도의 화평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평을 누리는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아직 믿음 없이 또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적이 없이 하나님과는 화평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마음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내기를 기뻐하시니라. 네 번째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신 오퍼링, 죄제로도 번역된다.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린 동물 희생의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여러가지 희생제사 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인데 드리는 자의 경제적 상태라든가 신분에 따라 희생제물을 달리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수송아지, 온 회중도 수송아지, 족장은 수용소, 평민은 암양소 또는 어린 암양이었습니다. 이들 가축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가난한 자는 산 비둘기들이나 집 비둘기, 새끼들, 급빈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제의 은혜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있도록 하시려는 깊은 자비의 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속죄제의 의식은 죄의 고백, 안수, 봉헌자에 의한 도살, 온 회중의 경우는 대표자에 의한 도살, 장 앞에 피 뿌리는 일, 재단 후에 피를 다루는 일, 그 나머지는 단 밑에 섰는 일, 사체의 처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기회는 1년에 한 번 전 국민의 죄를 위해 행해지는 7월 10일의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의 속죄제의 일시성과 불완전성을 지적하고 참된 제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첫 말씀으로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함께했습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온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히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참 성은 좋은 일에 그림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의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물이 되어 죄를 담당함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짐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구약시대의 속죄제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속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제사를 온 민족적으로 드리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의 죄를 속하는 대죄일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의 모든 죄에 대한 속죄 제사가 드려지는 속죄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7월 10일 모두 일을 쉬면서 금식하고 대제사장은 자기와 그 가족과 전 국민의 죄를 성별하기 위한 속죄 의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므로 탁월한 날의 의미의 날, 아람어로 요마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서는 금식하는 절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식은 그들의 통회와 회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속죄의 날 두 마리의 염소 중 한 마리는 온 회중의 죄를 지게 하여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레위기 16장 2절에 기록된 대로 누구든지 무시로 쉽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고 오직 제사장만이 1년에 1차씩 들어갈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고 이제 누구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의 피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다리가 터지고 구약시대 속죄제사는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나아갑니다. 일반 백성들은 나아갈 수 없는 제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피를 돌아가시므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반이 쪼개져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생겼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죄의 유체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에 의해 속죄의 길은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언제라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자유로이 교통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의 제사 중 마지막 첫 번째 길드 오퍼링입니다. 첫 번째는 속죄제와 함께 속죄의 의미를 가진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속죄제는 하나님 또는 남에 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대상하여 구체적으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명사 아산은 과실, 과오를 의미하고 속건제, 죄과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속건제에서는 수양이 요구되고 그것의 대상에 원물과 그 원물 가격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만 했습니다. 이 희생의 피는 속죄제와 달라 제단 토에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과실이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관련이 있는 일로 보아 모든 과실은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그 자신을 드려 속건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섯 가지의 제사를 기억하실 수 있겠죠? 번제, 소제, 화목제, 축제제, 속건제. 그런데 이 다섯 가지의 제사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므로 우리를 값으로 사시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나타내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순서가 바뀌어있다라고 혹시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번제 이것이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속건제와 속죄제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질 때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예수 성품은 점점 사라져가고 새 사람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번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다섯 제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 제사를 하나하나 연구해보고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바로 속죄 제사에 대한 부분이 핵심입니다. 속죄 제사는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로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신분의 차이, 경제적 상태에 따라 드리는 제물과 제사의 방법이 다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회중의 속죄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조금은 긴 말씀인데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두 송아지를 속죄 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 불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 사르매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해치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는 그 수 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석번 송아지를 사람 같이 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입니다. 속죄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둘째는 재물의 피가 흘려지는 것이고, 셋째는 재물의 몸이 성 밖에서 태워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죄를 깨닫는 것, 피가 흘려지는 것, 몸이 태워지는 것.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속죄 제사를 생각하면 송아지나 염소와 같은 재물을 먼저 떠올리기가 쉽다. 그런데 재물보다 먼저 생각되어져야 하는 것은 죄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죄를 깨닫는 것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전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레위기 4장 13절에서도 살펴보았지만 23절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28절에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속죄 제사에 있어서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을 간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린 속죄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게 했습니다. 레위기 4장 말씀은 잡아놓으시고 이사야 1장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중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거려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속죄 제사를 요구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철저히 그들의 죄를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와 같이 죄가 있는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허락하신 것은 형식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한 삭슬 치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지 그러한 짐승이 죽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16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해 하여 내 몸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희어질 것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속죄제사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또한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함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34편 18절은 기록하고 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그래서 속죄 제사의 전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방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물, 피가 요구됩니다. 제사장과 회중을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하며 적장을 위해서는 수용소, 평민을 위해서는 암염소나 암 어린 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평민 중에서도 형편이 암염소에 미치지 못할 때는 산비둘기 둘이나 진비둘기 새끼 둘을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면 고운 가루 에바 10분 1로 드릴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물을 이제 잡고 피를 흘리게 되죠. 레위기 4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풀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죄를 깨닫고 제물이 준비되면 안수하고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회막 안에 있는 장 앞에 7번 뿌리고 또 피를 단풀에 바르고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아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제물이라고 하면 피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몸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몸은 완전히 불태워져야 합니다. 레위기 4장 21절에 보면 그는 수송아지를 집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살을 지니 있는 회중에 속죄됩니다. 집 밖으로 나가서 그 제물의 모든 것이 완전히 태워져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제사가 끝나면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속죄제로 드려진 수송아지와 같은 제물, 즉 피가 회막 안에서 뿌려진 제물은 반드시 진 밖으로 가지고 가서 완전히 태워버려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6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의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 지니 불사를 지니라. 구약시대의 속죄제사는 예수님을 통해 드려질 완전한 속죄제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속죄제사로 드려졌던 제물의 피와 몸은 예수님의 피와 몸을 나타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24절에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복하시고 띄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서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셨고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속죄제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이죠. 속죄제사의 제물은 피가 흘려져야 됐으며 그 몸은 철저히 태워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체보다는 그림자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의식은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드리는 영원한 속죄제가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율법을 지키는 중에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것이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구약시대의 속죄제사는 율법으로 주어졌지만 영원한 속죄에 대한 그림자이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빛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속죄제가 계속 그려지면 그려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철저히 죄에 대해서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림자로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구약시대의 속죄 제사는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속죄의 에 대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림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신 것은 실체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함이고 또한 실체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한 속죄 제사. 예수님은 스스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여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도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 즉, 온 세상 사람의 속죄제물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요한은 외쳤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신 이유는 바로 그 세상 죄에 대한 속죄 제물, 희생 제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바로 구약시대의 죄 용서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속죄 제사의 실체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장번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 제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허락하신 성막 안에서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구약시대의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언젠가 나이가 많이 들고 죽습니다. 그 제사의 직분도 계속 갈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사의 제품도 갈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드린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크고 온전한 장막 온전한 성소에서 드린 것이고 또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드린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구약시대의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깨닫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전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 왕궁에 거하는 것이 마땅한데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성문 밖, 신 밖은 돌보다 언덕을 말하며 저주의 장소, 죽음의 장소입니다. 구약시대의 속죄 제사에서 수송아지의 몸은 이곳 성 밖에서 철저하게 태워졌습니다. 몸옷을 태우다라는 말은 재물을 태워서 냄새를 피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고기를 완전히 태워 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에 두 종류가 있는데 속죄 제사에서는 후자를 의미합니다. 즉,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아니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한 철저한 저주와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예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 죄에 대한 철저한 저주와 심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에게 화목제, 소제, 번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구약시대의 불완전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었던 것처럼 번제, 소제, 화목제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목제를 드리는 삶, 소제를 드리는 삶, 번제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11절의 말씀은 구약시대 속죄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속죄의 모습입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리고 이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고 또한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문 밖은 저주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철저히 우리의 옛 성품은 깨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보다 우리가 생각하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제는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죽기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며 또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의 본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번 죄를 용서받는 제사에 대한 본과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그림자로서 보여주셨고 또한 그런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이 드려졌는가를 생각해 보므로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참으로 그 죄를 용서받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만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또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도 살펴보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로 하나님